오늘 말씀 전할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학교 시리즈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교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착상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해요. 마치 땅에 심긴 씨앗이 자라듯이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은 것이 자랍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2, 3주 후에 사과나무 줄기가 생기고 모습을 드러내요. 사과나무가.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동일하게 방울토마토는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이 방울토마토라는 이 채소를 심으면 동일하게 2, 3주 후에 잎사귀가 생기고 3개월 정도 뒤에는 방울토마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 씨앗에는 사과 나무를 싹 트고 또 사과 열매가 열리게 하는 사과 DNA가 숨어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동일합니다. 그 씨앗 안에는 방울, 토마토, 열매가 맺히도록 DNA를 함유하고 있어요. 토마토를 심었는데, 그 씨앗을 심었는데 사과나 배나 귀가 자라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뭔가 신기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는가? 한번 태어났는데 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쓰는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뭔가가 심겨져서.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류의 씨도 아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뭔데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DNA를 함유하고 있는 이 씨가 사람의 영혼에 심어지는 순간 안에서 내부에서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작용을 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DNA를 함유한 씨가 영혼에 착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40년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DNA를 함유한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남이 없어요. 그래서 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DNA를 함유한 생명의 씨가 영혼에 착상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에 심겨지면 그때부터는 자라나기 시작해요. 뭔가 변화가 생겨요. 육체적인 외부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의 생명이 조금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조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애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위와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무엇에 근거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상급과 영원한 지위를 얻게 될까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의 보상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열매의 성격이 무엇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열매에 따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존귀가 다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방학 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학교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무엇을 어떻게 듣는지는 참 중요한데 이것을 이 짧은 구절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을 거짓이 전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적으로 포도나무에 의존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없거나 그 연결이 부실하면은 열매 맺는 데 실패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실이신 그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나와의 연결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서 바라는 것이 뭐예요? 포도원에서. 줄기를 얻기 위해서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탐슬은 포도 송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죠. 추수가 끝난 뒤 말라 비틀어진 줄기들을 걷어가지고 땔감 용도로 그거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서 열매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수액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상태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모든 학교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학교에는 어떤 목표로, 목적으로 진행이 될까? 제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유니텍 대학이 있는데 공과 대학 과정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용접학과 있어서 용접. 그렇게 불화성 기체 가스를 이용해서 금속 용접을 가르치는 과예요. 거기서 뭐 법률이나 영문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것 전혀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용접 관련해서 장비를 가르치고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다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 어떤 목표로 진행하고 어떤 것을 결과물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성공일까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수 믿기예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주셔서 보혈의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주로 모셔드렸어요.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화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향해서 이 학교의 주제에 맞게 끊임없이 사랑의 간섭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 취지로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신명기 11장 우리 몇 년 전에 많이 다루었던 그 구절인데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먼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신명기 11장 10절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성경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이란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나왔다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출되고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일까요? 바로 왕 애굽 바로 왕의 고통스러운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일에 지금 그때로부터 3500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상징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의 영적 상징. 애굽 왕 바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바로는 세상 통치하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의 다스림 아래서 죄를 짓고 있던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신분을 얻게 됨을 이 사건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이 그들의 거주지가 아니고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들의 통치자는 애굽을 다스렸던 그 통치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광야를 지나 이제 들어갈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의 땅이고 거주지이고 그 땅을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신단 말이죠. 그게 지금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바라보는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압제하에 고통스럽고 신음하던 그 통치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익히 아실 것이지만 실제 삶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이때 너희가 정착할 땅은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다르다. 분명히 명심해라. 과거 너희가 살던 애굽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다. 왜? 애굽 땅 지형 자체가 물을 저장하는 관계 시설이 가능해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공급하면 됐어요. 물이 저장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보세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늘과 상관이 없이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이 너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땅이 애굽 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다른 차원의 환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약속의 땅이요? 예,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세팅이 달라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약속의 땅인데? 산과 골짜기,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이라는 거예요. 팽팽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시설, 다시 말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설치하기 힘든 구조의 지형을 가진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데 없어져요. 쭉 내려가는데 없어져요. 보관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을 가두어 두기 힘든 지형 구조. 해답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진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섭리하셨는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미리 마련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늘에서 적합한 양의 비를 내릴 때 농사가 되도록, 그래서 하늘을 자주 쳐다보도록 만들어진 구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삶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발생해요. 저와 여러분의 경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떠났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했었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에서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주께로 이끄시는 계기와 기회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희한하게 내가 그토록 제거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그 목적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예요. 내 삶에서. 지금 우리는 애굽 땅이 상징하는 그 전에 예수님이 없었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 하나의 명사 하나를 더 붙입니다. 주 예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주님은 영어로는 Lord 또는 Master 이런 표현이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다는 거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신가?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하시는가? 아니면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조수석도 아니고 뒤에? 전혀 내 삶이 가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 없이 의견 없이 침묵하고 계신, 침묵하게 만들어버렸는가 내가?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에게 본성의 불편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특히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참 가나안 땅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 세팅 자체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성에 한꺼번에 뭔가 많이 쌓아놓고 염려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늘 걱정하지 않고 이것이 본능적으로 기초에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때 당시 정황을 적용해 보면은 큰 저수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비가 쏟아질 때 그 저수지를 가득 채워 놓고 저장해 놓는 거죠. 비가 안 오면요 하늘 쳐다볼 필요 없죠. 저수지 물 빼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구조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해서 농작물에 비를 대고 난 다음에 주룩주룩 다 흘러 없어집니다. 그 다음 시즌에 비가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늘 봐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려야 하는 구조. 우리는 가끔 이런 꿈을 꾸죠. 갑자기 가까운 친척이 나에게 거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 서울의 금사라기 땅 3,000평과 도심에 있는 30층 아파트 한 채를 갑자기 돌연히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한,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써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쓰는 그 돈을 큰 유산으로 남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유라자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이 축복일까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우리에게.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유산을 상속받는 순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찾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하늘을 자주 쳐다보아야 되는, 하나님을 자주 찾도록 그렇게 설계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의 의견을 구하라, 내가 공급자이다,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분리되거나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염려를 참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미장원에 가서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염려와 걱정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말하면 날씨가 변덕을 부려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까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확고한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와 걱정을 잘하는 우리를 배려해서 자상한 설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을 보아야 된다? 걱정스럽잖아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니라.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메시지 성경에 있는 영어 번역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It is a land that God, your God, personally tends. He is the garden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는 땅이다. God, your God, personally tends. He is the gardener. 그분이 정원사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그러면 2023년 10월 1일 오늘도 그런가, 이 순간도 그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이 알아먹도록 학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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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가운데 훈련하고 적용하고 또 학습하고 이 과정에 강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많은 성도분들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뭐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 믿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위에서 내린 은혜, 십자가 은혜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어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12절이 안 믿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큰 단위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믿어져요. 근데 지금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나의 삶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안 믿어져요. 잘 너무 많이 망각한 가운데 지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주를 믿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해요.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3장 17절 근처에 있는 앞과 뒤 맥구절은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오늘 그것을 다룰 수는 없고 한 구절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이 기도하는 대상인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뭐라고 지금 기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께서 계신데요? 주님이신데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믿는 그들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계시도록 실제로 주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심을 확증시켜달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손에 만질 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신명기 11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적용한다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또는 주님의 눈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들 위에 계심을 매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나 우리의 삶에서 실제 잘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주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시도록 허용하는 삶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말이죠.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10분 건 더 잘까? 그래서 보통 때보다 한 20분 정도 늦게 일어났는데 그때 갑자기 시편 96편 6절의 말씀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루 시작해야지. 앉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취미생활 가운데 식사와 잠자리 공간 가운데 교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직장 환경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후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하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전부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성향은 자원이 확보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일 다 봤기 때문에 주님과 좀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간절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찾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5절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괜찮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종교가 영혼 구원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양은 동료 양떼로부터 그의 생존에 필요한 바를 찾지 못하는 법입니다.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두려움 많은 자가 두려움 많은 자에게서 안전을 발견할 수 없으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의 교주도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양에게 필요한 존재는 양이 아니라 양을 위해 헌신한 목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양의 행복은 양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리고 동료 주위에 있는 양도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헌신한 목자입니다. 집에 키우는 개, 고양이 속성이 변하던가요? 양도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양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성이 잘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 많고 어리석고 약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목자를 제대로 갖게 되면 선한 목자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서 나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그 양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선한 목자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학교에서 성공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의 생명 DNA가 함유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말씀을 맺어야 할 텐데요. 저는 저녁 시간에 운동 삼아서 동네 주위를 조금 속도를 내어서 걷습니다. 한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걸으려고 하는데 해가 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8시가 되어도 혼하기 때문에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뭐 벌레가 있는지 그러면 비켜가죠. 해가 짧은 겨울에는 동일한 거리인데 아마 똑같은 곳에 15년 살았기 때문에 몇 바퀴를 걸었을까요? 어쨌든 해가 짧은 겨울에는 8시면 이제 어둡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겠지만 모르고 걷습니다. 그냥 발 아래 환경은 동일해요. 근데 해가 있을 때와 해가 없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읽어나가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웠습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가운데 읽는 것이 달라요. 내가 어떠한 심령의 상태로 이 말씀을 펴고 읽느냐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도 서둘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이 그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접한 가운데 어떤 자세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의자에서 이제 다리를 꼰 채로 이렇게 하다가 기도 모드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임재하셨다 싶으면은 이 다리를 꼰 것을 풀면은 그 임재가 떠나갈까봐 계속 꼰 상태를 계속 지속해요. 막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거나 아니면 자세를 바꾸거나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서 크리넥스 티슈를 집는 순간에 뭔가 이게 끝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주님을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깁니다. 그 내용은 남자들은 지금 다 허리띠를 메고 계실 텐데 벨트요. 그때 당시에 이 띠는 허리띠는 배띠였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허리띠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배띠를 구입해서 너 허리를 두르라. 이 배띠의 위치는 옷장도 아니고 길바닥도 아니고 손에 들고 이렇게 벌럭이는 것도 아니고 허리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배띠의 위치입니다. 만들어진 용도예요. 배띠는 허리에 붙어있어야 된다. 배띠를 구입해서 허리에 두르라.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강과 바위 틈 사이에 배띠를 감추어 두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선지자에게 그 배띠를 찾아오라. 찾아봤더니 축축한 땅에 습기에 노출된 배띠가 도저히 허리에 두를 수 없을 정도로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경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너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가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열망하는 이 간절함을 주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신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내 주와 함께하는 것을 열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하고 귀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